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이번 주 미국은 두 명의 귀한 중요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인데요. 흥미를 끄는 사실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방문 시기도 비슷하게 겹쳤지만 두 사람이 최고 자리에 오른 시점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13일 남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으로 뽑혔고요. 시 주석은 그 다음 날인 2013년 3월 14일 국가주석 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다시 장거리 로켓 카드를 꺼내든 북한에 국제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응용한 위성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난민 12만 명을 추가로 분산 수용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700여 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미국 CNN 방송에 공개하며 다수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은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뉴스로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번에 CNN 방송에 위성 관제소의 내부까지 공개를 했나요?
네,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네.
북한 위성 관제소 관계자는 내부를 보여달라는 CNN 기자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부를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면 서방 나라들이 온갖 종류의 선동을 할 것이고 그 때문에 북한의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내부 공개를 안 했으면 그 CNN 취재 기자가 전한 현장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나요?
네, CNN 기자는 위성 관제소가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시설인데도 경비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첫 인상을 전했습니다.
네.
평화적 시설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눈으로 보여주려는 듯 장벽이나 철조망 그리고 무장 병력 등이 관제소에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관제소는 근처에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낼 정도였고요.
네.
야산 뒤뜰게 세워진 돔형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외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이 CNN의 위성 관제소를 공개한 데는 뭐 그럴 만한 배경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선임과학자들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며 현재 마지막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광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더욱 신뢰할 만한 기반에서 더 나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관제 시스템을 완성했으며 우주로 발사될 인공위성을 통제하기 위한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국장은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날짜나 기념일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과학과 기술 등 모든 다른 중요한 요소에 중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장거리 로켓이 평화로운 우주 연구,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에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CNN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도를 했나요?
네, 북한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로켓이 자주권의 상징이라며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관제소 과학자들도 로켓 발사의 목적이 평화로운 우주 연구,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에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에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해외 과학자들의 우려도 있다고 함께 강조했습니다. 북한 우주개발국 현광일 국장은 북한이 무엇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냐고 반문했습니다만은 CNN은 최근 북한 국영 매체가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미국이 우려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CNN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식량난과 전력난을 겪으면서도 우주연구,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 다수의 로켓을 우주로 보낼 그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지난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도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구성원들이 유엔 결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6자회담 구성원은 모두 유엔 회원국이라면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각국은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만한 어떤 새로운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런 발언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왕 외교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앞서 홍래이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우주에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달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1월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전의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이어서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북 결의 2087호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개발과 관련된 유엔 차원의 다섯 번째 결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2094호입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었는데요.
네.
그 이전의 결의에서 몇몇 제재 조항들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을 의무화 수준으로 바꾸면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이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개발 활동과 함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주권 국가로서 그리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과 평화적 우주 탐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지난 23일 한러 교류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러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서 향한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 프로그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또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반대한다는 게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의 위성 관제소를 취재한 CNN의 보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한국 군당국은 지난 25일까지 아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징후가 포착된 뒤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뜸을 들이는 등 기만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가림막을 설치해놨으며 평양에서 철도로 연결된 동창리역에도 일부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의 규모와 발사 관련 작업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밀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북한의 주장 그리고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각국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거리 로켓과 함께 관심사인 이 북한 핵 문제 관련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수잔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단합돼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지역의 안정과 두 나라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오바마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와 경제 발전 중 북한의 선택을 더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공동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입장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미국 고위 관리의 발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과거 6차 회담 당사국 간의 합의를 엄숙한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엄숙한 약속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2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추구하는 그릇된 정책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궁핍을 겪고 있고 남북 간 개발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잃어버린 경제 역량을 회복하려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노력에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고 남북 간 화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이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6자회담 재개든 아니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회동이든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인데요.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9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합의나 공통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6자회담의 목표인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김 대표는 탐색적 대화 없이 비핵화 협상인 6자회담을 조건 없이 재개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9.19 공동성명상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해서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한국 이외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은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한꺼번에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자주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와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 소식인데요. 먼저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어떤 내용을 강조했는지부터 전해 주시죠.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이후에도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자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앞으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책임자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발언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행위들은 끔찍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고사총을 동원한 처형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공정한 재판 없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처형이 빈번해졌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탈북민들의 보고서와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은 이들에 대한 공개 처형의 대공화기인 고사총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거론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어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 정부는 특히 최근 특정 수용소 내 수감자들이 대거 사라졌다는 보고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북한 측 대표는 어떤 반응입니까?
북한 대표로 발언한 최명남 제네바 주재 북한 차석 대사는 이번 토론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적대주의 정책과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규정한다며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 차석 대사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자들과 잘못된 정보들의 산물이라며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거부한다면 특별보고관과 인권 관련 국제대표들을 북한으로 초청해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이 근본적인 인권 문제이자 가족의 생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이라며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에만 적어도 6만 6천 명의 이산가족이 있는데 상봉자를 추첨으로 겨우 100명만 선발하자고 하는 북한의 요구는 극도로 잔인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반도 전망대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네,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인데요.
네.
두 단체는 지난 24일 세계 20여 개 도시의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의 중지를 촉구하는 시위와 촛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정해서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공동의장인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과 ICNK의 잭 랜들러 씨는 성명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돌보고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며 이 사안이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도록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티 의장은 특히 탈북 난민들은 다른 난민들과는 달리 한국인으로 인정이 돼서 바로 정착할 수 있는 한국이 있다며 중국이 계속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처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인권단체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보내드립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대 두고 가야 하는 이 내 맘 안타까워 그러나 이젠 떠나가야 하는 길이 있어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제는 정말
individual delusion or ideological extremism. This means that we must be specially attentiv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인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부통령이 공항에서 교황을 직접 영접했고 교황이 가는 곳마다 그의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이민 가정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술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대 초반 예수회 신학교에 입학하며 성직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제가 된 뒤에는 수도사로 활동했는데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영성 지도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후에도 화려한 관저가 아닌 검소한 방문객 숙소에 머무는 등 청빈한 모습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중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는데 연설 후 의원들과의 오찬을 사양하고 노숙자들과 점심을 나눈 일은 감동을 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문제에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 내 오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황은 미국에 오기에 앞서 쿠바를 방문했는데 지난해 말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데는 교황청의 중재 노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뉴욕을 방문하고 유엔 총회에서도 연설했는데 사회적 약자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미국의 마지막 방문지인 필라델피아에서는 교도소 수감자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주석 취임 후에 두 번째 미국 방문이지만 국빈 방문으로는 처음인데요.
네.
이번 일정은 미국 서부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애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은 주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췄고요.
네.
이어서 지난 24일에 이곳 워싱턴에 도착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첫날 실무 만찬을 가졌고요.
네.
이튿날인 25일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행사, 또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저녁에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중 정상회담 성과가 궁금합니다. 사실 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사이에 그 서로 얘기를 해야 할 껄끄러운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이버 해킹,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또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이 이 두 나라가 그동안 치열하게 대립해오는 현안들인데요.
네.
두 정상은 앞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를 했고 특히 이제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 이러한 현안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버 해킹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사이버 해킹 문제는 최근에 갈등이 더욱 고조됐고 회담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치열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두 나라가 이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두 나라 정부 모두 지적 재산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직접 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1년에 두 차례씩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앞서 미국은 이 중국이 이 미국 정부와 또 기업들에 대한 이 사이버 해킹에 배후에 있다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사이버 절도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었죠.
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 두 나라의 견해 차이가 큰 문제인데요.
네.
시진핑 주석은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 해당 해역에서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죠.
네.
하지만 또 이 남중국해와 도서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유권이 있다는 주장도 거듭했는데요. 이런 중국의 주장, 또 남중국해에서 최근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주변국들, 또 미국은 그동안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기자회견에서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 주석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모든 나라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고요. 또
네.
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건설 작업에 대해 우려도 거듭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 남북한 청취자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은 또 북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느냐 이건데요. 어떻습니까?
앞서 예상된 대로 두 나라가 이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네.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또 최근에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네.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유엔 네.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두 정상이 협력을 강조한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성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있는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은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2017년으로 명시해서 처음으로 네. 발표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정확히 뭔가요?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요.
네.
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 정해진 한도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자신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건데
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다른 곳에서 그런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결국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건데 이미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 이제 시행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네. 이 두 정상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처음 얘기를 나누는 건 아니죠.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이제 성과를 냈었는데요.
네.
두 정상이 공동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그런 목표가 나왔고
네.
또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이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네, 네.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네.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 중에 경제 분야에서도 여러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워싱턴에 오기 앞서서 시애틀에서 미국 기업인들과 만났죠?
그렇습니다. 시애틀에서 열린 여러 기업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시 주석은 이 중국 내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용이하도록 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업인들이 사실 듣고 싶어하는 얘기죠.
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은 새로운 개방적인 경제체제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크게 줄이는 개혁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 개혁 없이는 추진력이 없고 개방 없이는 진보도 없다면서 시 주석은 이 개혁과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의 방문에 맞춰 실질적인 경협 성과도 발표가 됐는데 이 중국이 미국 보잉사 여객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시 주석이 지난 23일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는데요.
네.
예, 중국 공상은행과 여객기 임대회사인 공은조임 등이 이 보잉사 여객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주로 보잉 737 기종입니다.
네.
액수로는 380억 달러 규모고요. 이에 화답해서 보잉은 중국에 이 항공기 조립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중국으로서는 미국 대기업 공장을 또 하나 유치하게 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네.
보잉사도 앞으로 이제 중국 내 항공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잉사가 중국에 건설할 조립 공장에서는 어떤 기종들을 생산하게 되나요?
일단 중국이 이번에 수입하기로 한 이 보잉 737 기종의 도장 또 실내 마감 같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번에 시 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서 중국의 1위 인터넷 검색 업체인 바이두와의 업무 제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 주석의 나머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말은 뉴욕으로 옮겨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네.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주요 일정으로는 27일 유엔 개발 정상회의 참석이 있고요. 특히 28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네.
특히 이번 연설은 시 주석의 첫 유엔 연설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중동에서 폭력을 피해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제 난민을 추가로 분산 수용하기로 하는 안에 동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표결을 통해서 채택이 된 건데요.
네.
지난 22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내무 법무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네.
12만 명의 난민을 추가로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서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 안은 이제 각 회원국이 받아들여야 할 난민 수를 나라의 크기, 또 경제력 등에 비례해서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인데요.
네.
격론 끝에 채택은 됐지만 동유럽 네. 국가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도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28개 회원국 중에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렇게 네 나라가 반대를 했고 핀란드는 기권했습니다.
네.
이들 5개국은 앞서서도 난민 수용을 강제 할당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난민 수용은 각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슬로바키아 로베르토 피코 총리는요
네.
이번에 이 유럽연합에서 이 안을 채택한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요 난민 수용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이 동유럽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안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네.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 중에 일부를 보류하는 이 제재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2만 명의 난민이 분산 수용되는데 이 어떻게 할당을 하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할당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현재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미 도착한 난민 중에 6만 6천 명을 먼저 유럽연합 내에 분산시키고요. 앞으로 1년 안에 5만 4천 명도 추가로 재이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 4만 명의 난민 수용안에 이미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4만 명, 이번에 12만 명 모두 더해서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여전히 유럽의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인데요.
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만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간 난민이 지금까지 48만 명에 달한다고
네.
합니다. 난민들은 주로 시리아와 이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의 분쟁 지역 출신들인데
네.
다음 날인 23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난민 사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통합된 해결책을 논의했는데
네.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럽으로 간 난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동유럽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헝가리가 국경 부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난민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난민들이 크로아티아로 몰렸는데 크로아티아조차도 이제 난민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몰려드니까
네.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국경 폐쇄에 나서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들이 분쟁을 피해서 도초해서 걸어서라도
네.
국경을 넘어서 유럽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난민 12만 명을 추가로 분산 수용안을 채택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순례 도중 발생한 압사 사고로 수백 명이 사망한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 사우디 당국이 이번 참사로 717명이 숨지고 900여 네.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는데 너무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네.
여기에 상당수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은 자체 집계결과 자국민 13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고요.
네.
인도와 인도네시아, 네팔, 터키 정부도 각각 많게는 수십 명까지 사망자나 실종자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그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또 밟고 이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지난 24일 오전이었는데요.
네.
이슬람 성지 메카 외곽의 미나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순례객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돌기둥에 돌을 던지는 의식을 벌이는 그런 곳인데요.
네.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의식이 미나의 자마라트 다리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다리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층으로 된 대형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순례객들이 이 사탄을 상징하는 세 개의 대형 기둥에 작은 돌을 던지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이제 어디서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사고가 시작됐고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지 포괄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우디 순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이 기간에 사우디를 찾는 이유가 뭔가요?
이슬람 교리 때문인데요. 이슬람 신자라면 평생 한 번은 이 하지라는 기간에 사우디 메카를 찾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카는 이 사우디에 있고요. 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고향으로 이슬람 발생지로 여겨지는데요. 이번에 압사 사고가 발생한 미나도 메카의 바로 외곽이고요.
네.
이 순례 행사의 의식의 일환으로 이 돌을 던지는 의식이 벌어졌고
네.
그래서 매년 이 사우디에는 이 하지 기간 실제 기간은 3일이고 전후로 한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
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순례객들이 찾고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이 압사 사고가 난 곳에서도 앞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에 350명이 사망한 압사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우디 당국이 이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순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구조물을 건설했는데요.
네.
이번에 717명이나 사망을 하면서 10년 만에 더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났고요.
네.
사실 이 성지 순례 기간 동안 이 메카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매년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최악의 사고는 지난 1990년이었습니다. 메카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미나로 향하는 터널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로 1,400명이나 사망했었습니다.
네. 압사 사고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번 사고가 순례객들의 무질서 때문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사실 사우디 정부가 이 많은 순례객들이 몰리는 그런 행사에
네.
미리 대비를 잘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있는데요.
네.
사우디 정부가 그런 순례객들의 무질서를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을 했죠. 초기에.
네.
사우디 내무부는 좁은 길에 순례객들이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일부가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사고 원인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하지만 이슬람권 다른 국가들은 이 최근에 사고가 잇따랐었는데 사우디 당국이 제대로 대비를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갈등 조짐도 있다고요.
네, 앞서 이란 정부가 자국 순례객 13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란은 이슬람에서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사우디는 순위파를 대표하는 나라로 대립하는 나라들이죠.
네.
그런데 이란과 레바논 같은 시아파 국가들은 이 사우디 당국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정부 관리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들 나라 언론에서는 올해 사우디 왕족의 현장 방문을 위해서 일반 순례객들을 통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사우디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700여 명이 숨지고 800여 명가량이 다쳤다는 소식.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윤설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벙어리 바이올린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이젠 그